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죄를 가리어 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속죄제,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절차가 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11절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는데 11절 보시면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어제 묵상했던 6절에도 있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저 밑에 오늘 본문 그러니까 17절에서도 17절도 보시면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데 제사장 자신의 죄와 자기 집안의 죄가 한 묶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욥 생각나게 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의롭고 경건했는데요. 욥은 혼자 의롭고 경건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들이 생일잔치 하고 날 때마다 다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을 관리했던 그런 모습 욥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욥의 의로움, 욥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지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요즘은 너무 믿음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믿음을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믿음 중요하지만 그것이 한 가족 혹은 한 공동체 어떤 이 단위로 단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시다시피 엘리 같은 제사장 홈니 비누아스 같은 엘리의 아들들 사실 엘리의 실패는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예배를 멸시 예배를 업신여겼는데 너는 어떻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엘리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사무엘상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네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와 네 집안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외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가정, 가족들, 집안 식구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으로 하여금 백성을 위한 속죄제 제사를 드리게 할 때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죄를 지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 일을 다 하게 하시면서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자기와 집안을 위한 속죄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자기 죄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 교회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이 땅,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뭐 러시아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탈레반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죄와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도 혼자만의 것이 아니지만 기도도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위한 속죄의 기도도 중요한데 제사장들은 우리 집안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경우에 이런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죄와 허물을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 죄 아니고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짊어져야 될 그런 죄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한다는 거예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은요, 성물이잖아요. 성물. 그냥 회막, 성막에 있는 그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회막에 있는 성물을 위한 속죄의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성물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뭐 언약궤가 무슨 죄를 지었겠으면 언약궤에 있는 뚜껑이 그 속죄소인데 언약궤에 있는 뚜껑 속죄소가 무슨 죄를 지었겠으며 제단이 무슨 죄를 지었겠으며 이게 성막에 있는 성전 기물에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 것이요. 1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를, 회막을,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데요. 사실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은 이 더러운 부정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어떤 성전,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물도 속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너무 죄가 커서, 너무 죄가 더러워서 그 가운데 있는 성물조차도 속죄를 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나머지 그 죄와 더러움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지성소, 회막, 제단조차도 용납하실 수 없을 만큼 아주 정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앞부분에 11장부터 쭉 보면 부정한 사람이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졌습니다. 지성소라든지 아니면 무슨 회막이라든지 그 앞에 있는 제단이라든지 이게 다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부정함에 접촉되면 더러워졌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성소나 회막이나 제단도 그 자체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속죄가 되어야 이 죄와 더러움이 씻김받아야 그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회막에 있는 모든 성물은 그것이 지성소든지 제단이든지 아니면 회막 전체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를테면 지성소의 속죄소는 그게 다 금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금으로 쳐서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사실 그것은 일정한 속죄의 예식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 앞에서 사용될 수 있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더라도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어졌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화려한 것이어도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설령 성막에 있는 그런 무생물, 물건조차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을 본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것, 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정결하신지를 나타내면서 그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물건도 안 되는 거예요. 제단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회막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아름답고 멋지게 금을 쳐서 만든 그 지성소의 그 이 속죄소, 지성소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는데 그것도 본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 멋진 금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밝고 멋진 등불도 태양빛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 제단, 성막, 지성소, 속죄소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가치가 원래는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정결하게 하셔서 받아주시는 거죠. 본문에서 이것이 중요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포함해서 어떤 물건 아무리 화려한 성물이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권리, 가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정결하게 하시고 죄로 그 어떤 속죄 제물의 피로 덮으시고 씻으셨어. 사실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항상 가리우고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가리우고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원래는 받아주실 수가 없는데, 원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담아낼 수가 없는데, 그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은 이 부정한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물의 피로 씻으시고 덮으셔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신다는 것,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받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섬세한 절차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 번의 제물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백성의 죄를 가리려고 하면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도요, 최소한 삼중적인 세 차례의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먼저 오늘 본문에 향연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우는 제단의 불이 아니고 다른 불 드렸다가 죽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절차인 거죠. 그래서 향연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속죄죄의 피가 필요해요.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리고 이거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예요.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의 피가 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를 위한 수송아지의 피, 또 백성의 죄를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이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7번 더 뿌려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절차. 세 번째 절차가 있는데, 20절부터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향연이 필요하고 속죄 제물의 피가 필요하고 이 염소가 필요해.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다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속죄 일의 제사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가려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죄가 멀리 옮겨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멀리 옮겨주셔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분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을 드린 제사장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 아사셀 염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그림, 언어, 이런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의 허물을 씻어주는 분이다 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신약성경이고, 이를테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죄의 제사를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허물을 가려주신다는 것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죄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씻어주시고 옮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깊이 가로막는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혐오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